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는 그 디모데를 향한 사랑,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오늘 3절, 4절,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말씀만을 엄격하게 선포하며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놓았던 그러한 위대한 바울이 한 인간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바울 그도 한 사람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을 똑같이 느끼는 사랑의 사도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뭘까요? 도대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사랑할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저도 난생 처음으로 조금 닭살 돋는 제목 같은데 그래도 이 제목이 제게는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받고 나왔죠.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책을 썼어요. 지금 베스트셀러 지금 2주, 3주째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이정근 집사님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그런 그리움, 간절함, 애틋한 사랑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때는 뭐예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그런 표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3절 처음 시작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했어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전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바울은 디모데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낮으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오직 기도만 하는 사람, 기도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구나. 쉬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는 이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그냥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봐도 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참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성도들 간에 또는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성도들 무슨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저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자매님 저 요즘 이런 힘든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형제님 이거 돈이 꼭 한 2,000불이 필요한데 이거 꼭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목사님들끼리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줄 것 같으면 아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죠. 아 그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목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완곡하게 거절할 때 하는 얘기가 네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언제 기도했는지 몰라. 이렇게 위선적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말을 썼을 때는 설마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실라와 같이 밤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풍랑이 이는 배 안에서 지중해를 건너면서 다 죽게 생겼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면서 아무도 그의 복음의 선포를 듣지 않고 홀로 외로워서 그럴 때에도 그는 하숙한 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서 또 나한테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 차대차고 아주 습진 곳이, 어쩌면 진흙이 있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팔과 발에 쇠고랑이 차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 곧 끌려 나가서 사형에 처하고 목이 잘려 잠수형을 당할 그런 죄인 가운데 있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진정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는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 정말 도전을 줘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바울 그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서 할 게 뭐 있어. 기도밖에 더 있어. 거기서 무슨 뭘 하겠어. 당연한 거잖아 그건 기도하는 거.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일하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집에서 열심히 가정 일을 돌보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유,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는 마치 감옥에 있어야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는 감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너무 요즘에 바쁘거든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제가 요즘에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아마 그런 말을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매님 그렇게 바쁘시군요. 그럼 감옥으로 들어오세요. 저와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렇게 바쁜데.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면, 집사님 감옥 들어오세요. 그렇게 바빠서 기도를 못하시는군요. 아유, 기도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들어오셔야죠. 기도는 핑계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옆에 왔다 갔다 하시고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그분에게 전하고 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도전 주는 말이에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기도 속에서 밤낮 기도하는 중에 그는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벌써 보니까 너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하면 감사가 터져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뭐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디모데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도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울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그리고 그렇게 섬겨왔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냥 우리의 탐욕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청결한 양심, 죄 하나 없는, 흠 하나 잡을 것 없는, 꺼리낄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조금도 없는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이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 청결은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순수하다, 영적으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양심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꺼리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화인맞아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말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청결한 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마음, 그런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뭐 도덕적으로 아무 짓 하면서 그냥 영적으로만 돼, 이게 아니에요. 이 청결한 양심이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세워진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라 하느냐 하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창조하고 자신이 지금 꾸며내고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섬겨오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내가 같이 나가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조상들의 하나님과 곧 나의 하나님.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내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요셉이 섬겼던, 모세가,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다윗이 섬겼던 그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그분에게 내가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이 바울은 굉장한 구약 율법의 정통한 율법학자입니다. 너무나 믿음도 좋고 너무나 복음에도 앞장서 있지만은 그는 율법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소위 우리 구약에서는 세계적인 대가고 박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할까요? 그 하나님,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렇게 찬양도 해요. 그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이 아 왕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지금 바울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이고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딱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럴 때는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을 아마 생각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는 조금 더 지나가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존귀한 그런 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바로 아마 그런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조상적부터 섬겼던 하나님은 아마 그런 분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16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이 사라의 질투를 받고서 부엘세바 쪽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이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샘물가에서 만나죠. 그때 이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마 바울은 그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17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할지 몰라요. 바울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하신 능력 있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을 아마 지금 바울사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뜻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울은 아마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정말 인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온 우주에서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서 바울이 아주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소년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고 뒤집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올 때 보면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바로 이 바울은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말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조금도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한결같고 언제나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디모데를 오늘 디모데가 되게 이렇게 꾸며주셨던 이루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상적부터 섬겨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서 밤낮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해. 너를 생각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양심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들 대대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께 난 감사한단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사랑이에요. 디모데에게 대한 사랑.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럴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런 디모데에게 이런 사랑을 쏟아줄까요? 저도 우리에게 또 정말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말씀 3절, 4절 이렇게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해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쉬지 않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통 정말 이 디모데는 바울의 심장 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쯤 되면은 뭐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를 생각한다. 자, 기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하고 탁 부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뭘까요? 쉬지 않고 너가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가 떠오르고 있어요.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라는 그 한 인간이 생각나요. 사랑하는 그 디모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디모데. 다른 걸 생각하는 게 디모데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해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정근 집사님이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뭐 친구나 누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정근 네가 생각난다. 너가 생각나 쉬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분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조건으로서 생각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래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가 그렇다고 바울처럼 사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서 그 어렸던 소년,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가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옆에 서가지고 자기를 보았던 그 소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기도 속에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에베소라고 하는 바울이 개척한 그 아름다운 교회에 사역자로 그를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성장된 이 디모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장,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싶은 그런 디모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름만 불러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좋잖아요. 하, 최집사? 하, 하나님께 감사해요, 최집사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집사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집사님, 기도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된다. 디모데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와요. 지금 바울은 3절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만 생각하면 기도할 때 너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쏟아 나와. 이 얘기를 지금 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2절에,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내 눈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울보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걸까요? 정말 어떤 사람은 눈물을 보면 정말 감동을 주죠. 눈물이란 정말 따뜻한, 다정다감한, 그리고 친절한, 너무 동정심이 많은 아마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눈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눈물이 뭘까요? 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붙잡혀 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불러옵니다. 다 와라, 이제 작별 인사를 하자. 내가 에베소까지 들어갈 수 없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 전부 다 밀레도 항구로 오세요. 거기서 내가 여러분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나는 에베소로, 아주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려갈 겁니다. 거기 가면 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될 겁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디모데도 장로의 감독이니까 같이 이제 밀레도 항구로 바울을 전송하기로 갔을 거예요. 그럼 그때 나 있는 디모데는 어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약하잖아요. 그리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정말 어린 젊은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든 장로들하고 같이 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보면 정말 눈물 나는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볼 때마다 바울의 그 간절한, 절절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바울 이 사람은 정말 사도였구나.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절한 그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밀레도 항구에서 합니다. 아마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 디모데는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어리고 젊은 나이에 이제 에베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붙잡혀 체포대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때, 그러면서 그 우는 모습을 어쩌면 바울은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돌아서는 그 등 뒤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장로들과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디모데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눈물이 아닐지도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들이 덤비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워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께 부르짖는, 어쩌면 그 눈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에베소에는 과부들도 많았어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거짓 신앙 때문에 힘들어 지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돕는, 그래서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눈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그런 눈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이 디모데처럼 이 바울이 생각만 하면 그 눈물이 떠오르는, 그 따뜻함이 떠오르는, 그 온정이 떠오르는, 그 동정심이 떠오르는, 그 너무나 다정한 그것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절에 5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다정한 디모데를 생각했지만 이번에 생각나는 것은 뭐냐? 그의 가진 믿음이 생각나는 거죠. 믿음이 생각.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을 생각해 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거짓이 없다는 단어는 이겁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이 공연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연극하잖아요. 연극 배우들이 가서 연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 분장도 하고 장군으로 분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로도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연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은 위선이에요. 자기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위선적이고 꾸며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의 정반대예요. 그 사람은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디모데는 꾸며내는 믿음이 아니라 본래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어떤 믿음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여러분 무슨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 위선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닐까요? 억지로 짜내는 믿음, 있는 척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전혀 생각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남처럼 연기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정말 참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연기 없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거짓이 없는 그 디모데의 믿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믿음이 정말 잘 자랐어요. 도대체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었다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아마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외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윤희계가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유닉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니게의 남편이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이란 얘기,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생각할 때, 아,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만약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았던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유니게나 로이스가 가졌던 그 믿음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너에게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은 믿음은 전수되는 것인데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간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은 아주 세상에 너무 악하고 죄 많이 진 그런 사람 내 후손인 아들이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경우도 우리 너무 많이 봐요. 위대한 목사님의 정말 잘 섬기는 그 분의 자제들 보면은 엄청난 사람이 진짜 많아요.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이 있었죠. 이삭의 아들 중에는 에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 같은 사람 중에는 맏아들처럼 계모를 겁탈하는 아들도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아들이 잘 되질 않았어요.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들이 다 잘 되질 않았어요. 솔로몬의 아들들이 훌륭하질 않았어요. 참 성경에 보면 훌륭한 분들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너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도대체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만약 자식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준다면, 양육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 뒤에 보면 3장 15절부터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한번 3장 15절, 16절 어떻게 이 외조모와 어머니는 디모데를 교육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제가 먼저 3장 14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자,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바로 이 편지 속에 디모데후서 잠깐 뒤에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쳤겠죠. 할머니가 읽어줬겠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아, 우리 이병택 이정근 집사님은 나 어려서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안 읽혀주나요? 읽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시죠? 지금 이 디모데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 어떤 거냐? 너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바로 성경이 주고 있단다. 그래서 성경을 한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야. 그럼 성경이 모든 성경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쓴 책이라는 거야. 그럼 성경이 무슨 용도로 쓰이냐? 교훈하는데, 책망을 하는데, 바르게 세우는데, 그리고 의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 그런 목적이라는 거야. 그럼 그 성경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 우리가 5장인가 6장에서 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으며 하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부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 같은 성도를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착하고 옳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합니다. 바로 바울 지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배웠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과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만들어주셨어. 이런 디모데를 세워주셨어. 이렇게 디모데를 양육시켜주고 이 디모데가 나의 후계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디모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기도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사님이 되세요. 눈물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 집사님들의, 권사님들의 믿음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들이 된다면, 이런 성도들이 된다면 이것이 천국의 귀한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정말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 감사가 우러나고 감사가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생각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성도인가?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의 집사인가? 권사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인가?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아, 그분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아, 그분 눈물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찬송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정말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정말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정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가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할 줄을 아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자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 인격은 어디에 있는가? 내 이름을 어떤 사람이 불렀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을까? 오늘 바울에게 비춰진 디모데는 이름만 불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정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을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내 중심까지, 하나님은 내 속을 보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머릿속을 아시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까? 연기하는 자처럼, 연극 배우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까? 꾸며대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이지 않았습니까?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은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